마태복음 62번째 시간 주님이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제가 거의 1절부터 써놨지만 5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쭉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덜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산에서 내려오셔서 직접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그와 같은 일을 동일하게 할 12명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을 부르신 순서, 거기 지난주 범인데요. 그 순서를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예수를 판 가롯 유다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 나열이 아니라 매우 의미 있는 그러한 나열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을 좀 기억해 보면 정말 하나하나가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열두 제자의 나열도 그냥 무의미한 이름만 나열하는 그런 나열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에서 또 하나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태가 자기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리는요, 그냥 택스 관련 일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불명예스러운 직업이 세리인 것인데 마태는 자신의 그런 어떻게 보면 흑역사를 스스로 드러내서 자신을 세리 마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마태 복음의 내용으로 봤을 때 마태가 자신을 왜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지금 사도를 소개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자기를 세리마태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을까요? 최악의 죄인인 세리인 나도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단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 없고 오직 은혜로 부르심 받아서 사도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담은 12사도의 명단이 기록되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건데요. 오늘 본문은 주께서 부르신 열두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특별히 주신 행동 지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라라는 그런 행동 지침이죠. 그 지침이 오늘 본문이 5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께서 열두 사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그 지침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서 사역해야 할 대상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대상. 누구를 향해 나아가서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건요, 이방인도 아니었고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섞인 사마리아인도 아니었고요. 오히려라고 되어 있는데 6절에 보시면 오히려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라는 그러한 의미가 강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반드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너희는 아주 스페시픽하게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여기서 사도들이 사역해야 할 그 범위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한정해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지상 대명령을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스라엘에게만으로 한정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주석서들을 찾아봐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일단은 이스라엘에게만 전하도록 하셨다.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게 시급한 일이라서 그랬다. 예, 뭐 이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큰 그림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약과의 병행 가운데서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열두 사도가 세워진 이 부분은 민수기에서 열두 지파가 전쟁 나가기 전에 계수되는 것, 그것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권을 넘기는 것, 그것이 26장, 27장에 연속적으로 나와 있죠. 그것을 이제 다시 그려낸 것, 그것의 성취적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광야 38년을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고 이제 주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같은 권세를 주시면서. 그래서 이 열두 제단은 여기서 이 열두 지파가 계수된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러 나가는 것처럼 복음을 들고 영적인 가나안을 점령하러 나아가야 하는 단계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두 사도가 세워진 이 사건은요, 시기상으로 좀 비교해 봤을 때 이스라엘이 나라를 온전히 확립하기 전, 즉 다윗왕이 가나안을 완전히 다 점령하기 전에 있었던 그 일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던 그러한 시기인 것이지 가나안에서 밖으로 확장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아직 복음 들고 이스라엘 밖을 향해서 나갈 때가 아니고 가나안 지역의 이스라엘을 완성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온 이 구약과 병행에 의하면 이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내부적으로 나아가는 것, 즉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라는 이 명령은 순서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근데 이 6절 명령의 특별한 점은요,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 같은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이 6절 내용은 거기에 안 나왔다는 거죠. 왜 마태만 이런 내용을 기록했겠습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이어온 이 구약과의 병행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마태가 더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뭐 마태가 없는 이야기를 그렇다고 해서 창작해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또한 강조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주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는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두에게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오직 이스라엘에게 나아가야 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죠. 주님께서 이방 가나안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 밖으로 나아갈 때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태가 구약의 성취로서 병행적으로 기록함으로써 더 분명히 드러낸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도들은 그 관점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뺐지만 마태는 그 관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분명히 여기다 적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많은 이 유익을 누린 대로 그저 우리가 그냥 나무를 살펴보는 데에만 치중하지 않고 숲을 보게 될 때에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말씀들이 이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열두 사도들이 나아가야 할 이 대상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임을 분명히 하신 이유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나아가서 해야 할 것을 이제 7, 8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먼저 7절에서는 그들이 나아가서 해야 할 것의 핵심, 그 전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왔었죠? 3장에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내용.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해주셨던 메시지. 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인 것이죠. 주님이 가까이 온 이 나라가 그들이 이 잘못 이해하고 있던 땅에 이루어질 그러한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요한, 그리고 주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인 제자의 이 사도들의 이 메시지는요,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그러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메시지의 핵심과 함께 사도들이 해야 할 사역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게 8절인데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지금 이것,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어디 나왔죠? 이거 역시 8장, 9장에 예, 주님이 이미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이었습니다. 예, 이 기적들은 단순히 그냥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신 것만이 아니고 주님이 전파하시는 천국이 실제로 왔음을 사람들 눈앞에 생생히 보여주는 그러한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능력으로 그 천국이 왔음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 명령은 너희에게도 분명히 이런 능력 주었으니까 순종함으로 가서 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에 쓰여있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이적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들이 점점 유명해지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죠. 그리고 그렇게 몰리게 되면 사역하는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아주 기쁨으로 하겠지만 갈수록 너무 힘들어질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뭐 고쳐주다 보면 힘들겠죠. 그래서 차츰 이제 딴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힘든 것에 대한 보상을 생각할 수도 있고 일의 효율을 위해서 아, 뭐 조금이나마 돈을 받고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또한 사람들의 칭송받다 보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 감사의 표시로 주는 뭐 돈이나 선물들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미리, 그런 일이 벌어지기 미리 전에 미리 딱 잘라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그 기적으로 돈을 벌고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가 좀 그 다음에 구절을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절을 보시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라고 나오는데요. 이걸 원어를 직역을 하면 뭐냐면 너희는 너희들의 전대 안으로 금도 취하여서는 안 되고 은도 안 되고 동도 안 된다 라고 지금 세 번의 부정어를 써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그냥 사도들은 무조건 그냥 무전으로 돈 없이 다녀야만 한다라는 것에 지금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8절에 나온 대로 이적을 일으킨 대가로 돈을 받으면 안 되는데 금도 안 되고 은도 안 되고 동도 안 된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부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즉 주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 그 특별한 능력으로 이 세상 부귀 쌓는 데에 절대 쓰지 말라라는 명령인 겁니다. 자, 왜 이런 명령이 있을까요? 그 특별한 능력들은 그런 데다 쓸 게 아니라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주신 이유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셔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메시지 전할 때 그를 증명하는 강력한 보조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너희의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근데요, 단순히 그 정도만 명령하시고 말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명령은 이어집니다. 10절 보시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렇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나아갈 때 그 여행을 위해서 배낭, 두벌옷, 신,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배낭이 뭐죠? 배낭? 배낭이 배낭이죠? 예, 필요한 물건, 주로 뭐 여행할 때 아주 필요한 것들 예, 넣어놓는 그런 가방이죠. 예, 뭐 우리는 항상 여행 갈 때 뭐 캐리어 이런 거 끄는 것처럼 배낭이 있어야 거기다가 먹을 거를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방이고 옷은 예, 뭐 우린 두 벌 옷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가는데 예, 거기는 일교차가 아주 커서 예, 옷은 되게 생명과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 필수품을 말을 하는데 옷도 두 벌 옷 가지고 가지 말고 여행 떠나는데 지금 길도 지금처럼 닦여있는 길이 아니죠. 그런데 그 시절에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예, 신발도 필수품인데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고 지팡이 뭡니까? 그냥 뭐 할아버지가 짓는 지팡이 이게 아니라 자신을 기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예, 뭐 들깨나 이런 데 공격하면 쫓아버릴 수 있는 그런 무기죠.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사도들을 군사로 부르시고 전쟁에 내보내시는 지금 순간인데요. 더 꼼꼼히 이것도 챙겨가고 저것도 챙겨가고 하신 게 아니고 완전히 벌거벗겨서 보내시는 거죠. 예. 여행 가려고 이제 배낭을 잔뜩 싸놨는데 그 배낭 버리고 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사도들에게 하셨을까요? 예, 지금 보내시는 입장에 아주 중요한 이 순간에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데 좀 잘 입혀서 가도 좀 괜찮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일단 사도들이 가서 그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될 때에 비주얼적으로도 보이는 것만으로도 철저히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저런 꼬라지의 사람에게서 저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비주얼적으로도 보여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열두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요. 어부처럼 아주 거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아주 잘 갖춰 입혀놔도 선생님 같은 폼이 안 납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담벌옷에 맨발 차림에 허름하게 다니라고 말씀한 겁니다. 거지 같은 거. 꼬라지인 거죠. 한마디로. 즉 이들은 능력을 보여서 뭐 대단한 능력을 보여도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들이 뭔가 되게 잘나서 이런 능력이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아한 거죠. 아 뭐 저런 사람들한테서 이런 능력이 나오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준비시키실 때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이 세팅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이유뿐만이 아니고 또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다른 준비 없이 맨몸으로 나가서도 생존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 어떻게,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나가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사도들은요, 그들도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가혹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고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준비시켜서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들에게 하나하나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는 실제 나아가서 따라야 할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보시면 어떤 성에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 머물라. 자, 실제로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이제 전하로 나가게 됐을 때 너희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의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계속 그 사람 집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지시사항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과연 그 합당한 사람이 누구겠냐라는 겁니다. 합당한 사람. 그 합당이라는 것이 각자 기준을 어디 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합당함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합당함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맥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떤 합당함인지. 이후에 구절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어떤 합당함을 말하시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보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먼저 합당한 자는요. 들어가서 평안을 빌었을 때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는 자인 것이고, 합당하지 않은 자는 들어가서 평안을 빌었을 때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어서 보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여기까지 계속해서 이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평안 빌었을 때 그 평안이 집에 임하는 자라고 했고, 또한 지금 14절에 보면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가 합당한 자이고 사도들의 말을 듣는 자가 합당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합당하지 못한 자는 평안을 빌었을 때 그 평안이 임하지 않을 뿐더러 사도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사도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 이 나온 순서의 반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 잘 듣고 사도들 잘 영접을 하면서 사도들이 빌어준 그 평안 가운데 잘 거하는 자가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나오는 합당한 자는요, 복음을 잘 받고 바른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는 이 구체적인 지침을 주실 때, 예,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어느 집에 가서 머물라니까 부유한 사람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잘 돼서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거점을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 잘 듣고 사도들을 영접하고 사도들이 빌어준 평안이 그 집에 머무는 그러한 자의 집에 가서 거점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평안이 머물다라는 걸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예, 단순히 그냥 무사고 평안하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평안은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평강의 관계, 샬롬의 관계가 된 그러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난 자, 사도들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가 된 그 자의 집에 가서 너희는 머물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의 집이나 성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가서 발에 먼지마저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발에 먼지 턴다라는 건요, 유대인들이 보통 여행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올 때요, 이교도 지역에 그 흙을 밟고 그 흙이 발에 묻지 않습니까? 예, 발에 묻은 그 흙이 딸려 들어올까봐, 예, 부정한 신발을 터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는데요.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을 그 정도로 여겨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합당하지 못한 자들과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단지 사도들이 끊어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고 15절에서는 그들이 결국 강력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인데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당했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가 되지 못한 자들에게, 예, 당연한 결과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열두 사도들은요, 예, 나아갈 대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나아가서 주님이 보이신 것과 그 동일한 능력을 보이며 천국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빌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듣고도 받지 못하고 그들을 영접하지도 못하는 자는 영원히 그 평안이 없는 심판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말씀은요, 특별히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 선교에 나가서 해야 할 지침을 주신 것이죠. 이는 물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명령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갈 때 옷 두 벌만 가지고 나가고 이런 거 아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치만 여러 가지 묵상을 해볼 수는 있죠. 자,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는 주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사도들에게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전체 내용을 간단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주님은 그들이 나아가야 하는 대상으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잃어버렸다라는 것. 원래 주인의 것이었다라는 얘기죠. 그죠? 즉 이 표현은 야생에 돌아다니는 양을 어떻게든 니네 능력으로 잘 잡아와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잃어버린 양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려서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너희 미션이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즉 잃어버린 자녀들, 창세 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들이 받은 미션인 것이지 아버지와 전혀 관계없는 자들을 어떻게든 잘 설득을 해서 능력껏 데리고 오는 것이 그들의 미션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사도를 보내시면서 그들의 역량을 보시면서 어떻게든 한번 최대한 많이 데리고 와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이미 자기 소유로 정하신 그 잃어버린 양들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로 보내신 것이라는 거죠. 사도들이 전도하러 나아가야 했던 대상은요, 아무런 관련 없는 자들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그 철저한 계획 안에 있던 주인의 것이었다가 잃어버린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실 때도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아주 대단한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죠? 예. 뭐 권세를 주셨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가 아니라 정말 권세를 주셨고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실 때 예, 각자 각 사람이 준비된 만큼 각자 역량만큼 그들의 능력에 비례해서 다른 능력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때 사도들을 생각해보면 뭐 정말 준비 안 된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날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님께서는 부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이 미리 정하신 잃어버린 양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모든 권능을 동일하게 주시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권위와 많은 능력을 이제 주셨으니까 이런 거 다 갖춰주셨으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들 너희가 한번 이제 노력해서 한번 계획 잘해서 체계적으로 계획 잘해서 열심히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실 법도 한데요.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오히려 그들이 그들 역량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셨습니다.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고 옷도 두 벌 가지고 가지 말고 신, 지팡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원천 차단해버리신 거예요. 뭐 뭔가 계획하려고 배낭했다 이것도 싸가고 이거 하면 더 효과적이겠지 뭐 생각할 수 있는데 다 가지고 가지 마. 그냥 가 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너희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역량, 그들의 경험, 그들의 계획 이런 거가 들어갈 자리를 아예 주시지를 않는 거죠. 주께서는 그들에게 그냥 내가 명령한 자들을 향해 가서 내가 준 능력으로 일하고 내가 공급해 주는 것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전도 대상자의 집에 가서 평안하기를 빌 때에도요, 만약에 그들이 말을 안 들으면 너희 능력껏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최대한 설득을 해서 그들을 돌이켜 봐라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먼지 털고 나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선교 명령이었다라는 어떻습니까? 사도들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던 것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다 해내시는 것이 바로 이 선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이를 철저히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까지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마치 빈 껍데기와 같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도들의 삶을 주관하셨고 사도들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능력 주셨고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도를 통해서든 우리를 통해서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끄시고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다른 점은 사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주님이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것보다 더 친밀하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것을 이뤄나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뭔가를 할 때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계획을 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언제나 맞죠.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렇지 않고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계획, 준비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예, 성경 말씀에 비춰서 내가 그것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갈고 닦는 것,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우선의 일, 최선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최우선입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우린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할 일 앞에 서면 스스로 판단해서 아, 내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준비되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순종은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가 매우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예,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기대치가 이 정도가 있는데 그게 나니까 좀 좋게 봐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 밑바닥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잘 갖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갖춰지면 순종하라라는 명령이 아니고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하시고 사도들은 그저 쓰임받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동일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개념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고단한 것일까요? 아니면 놀라운 복인 것일까요? 우리 그냥 순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고단하고 하기 힘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아, 순종 너무 힘들고, 아, 부족한 내가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너무 힘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길 잘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순종은 그 안에 감추어진 부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순종할 때요, 좋은 결과물을 내어놓는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역량에 달려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고단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순종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문제인 것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아버지가 명령하시기 때문에 자식된 내가 순종한다라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다 된 음식에 숟갈만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요, 순종하기만 하면 무조건 좋은 결과가 따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제대로 진심으로 순종을 해도 정말 안 좋아 보이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이 결과 지상주의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요,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잘못 나오면 어쩌나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주께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안 들으면 발에 먼지 털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늘 해피엔딩인 게 아니고 결과 안 좋을 때 많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우리 책임 아니라는 거죠. 그저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믿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자체가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생각하기 전에 그 순종함 자체가 너무나도 복되다라는 거죠.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각자 가진 그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정말 이걸 순종하지 못하는데 그러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짐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각자 순종의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삶에서 아버지가 좋아서 터져나오는 진실된 순종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동행하심을 깊이 경험하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맺으시는 그 열매들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수많은 복들을 누리는 자들로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늘 그 사실을 잊고 불만 갖고 불평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매우 부족한 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목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까지 주시고 결과에 대해서도 자유하게 해주신 것을 봤습니다. 사도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철저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도 동일하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철저히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임을 늘 경험하며 늘 깨달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생생하게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희에게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